오늘 마태복음 1장 성경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1년에 한 번은 복음서를 꼭 읽기 때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분은 누구나 마태복음 1장은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면은 대부분 교회가 예배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은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목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강절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차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2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2016년에는 23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 있습니다. 두 번 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 주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이것은 성탄절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외적으로 성탄절의 부주인공인 요셉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동시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은 이야기의 화두는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매년 대강절과 성탄절 4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삶을 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지는 몰랐지만은 우리는 막상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 대강절, 성탄절을 지냈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아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올해에는 24호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셉이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는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했던 그 고백들, 그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수많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자라가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의 성품과 됨됨이를 말해주는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이마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품행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기쁨이다. 정말 과연 이름이 기쁨이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평화. 어떤 사람은 인내. 어떤 사람은 자비. 어떤 사람은 충성. 어떤 사람은 온유. 어떤 사람은 진실이다. 어떤 사람은 성실. 어떤 사람은 거룩. 이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미국 집사님 프리볼드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하면 여러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또한 별명 제가 붙여드리고 미스터 프리시즌, 정확한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뵈면은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고 몸부림을 쳤고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밖에 나가면은 무표지 크리스천, 지네릭 크리스천 이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 2장에 묘사된 요셉을 묵상하면은 즉시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곧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셉은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곧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아내로 데려왔다. 그 얘기는 아내로 맞았다. 정식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후에도 주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말했을 때에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2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천사가 명하자 곧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서부터 21절을 보면 그 후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서 주의 천사가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말했을 때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곧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후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천사가 가로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셉이 일어나 명한 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나 권세나 부나 이런 것 누리지 못하는 한 벽촌 가운데 벽촌인 나사렛의 목수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존귀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40개, 50개, 60개 되는 마을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나사렛은 늘 빠져 있는 거예요. 벽촌 가운데 벽촌에 사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들어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치도건이 순종하지 않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었고 인격이었고 습관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택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될 때에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지를 행사해서 행합니다. 누구가 뭔 소리를 해도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시요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현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지혜자들, 이런 자들의 평가, 이런 것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열심히 하고 1년 지나면 아무도 읽지 않을 논문들을 많이 퍼블리시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한계점에서 신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과 같은 줄로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신의 짧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헬라인, 이방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했던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아직 자신과 동침하지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해주었을 때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의심과 갈등의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인데 결국에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머리로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풀 한 포기조차도 만들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하는 것, 우리 고개를 잘 숙이는 것 그게 아닙니다. 고개 뻣뻣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99.999%가 다 틀리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절대 다수와 나는 길을 달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과 길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거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말씀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월경이 끝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의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믿은 거예요. 백세의 기적적으로 독자 아들을 주신 후에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놓았습니다.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온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하며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아람의 크고 맑고 아름다운 강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꾸정물인 개천과 같은 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을 받았는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제단에 드렸을 때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후손들이 대적들의 성읍을 공격해서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고 탈취하게 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네 말에 순종했기에 네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자손들, 가깝게는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친척들 말할 것도 없고 연결된 모든 회사 동료들, 교회의 식구들 이거 다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님 안에서 원하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일단 내 목숨을 보존하고 보아야 남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일단 내 가족을 먼저 돌보아야 남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가. 일단 내가 먹고 입고 보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없다. 이게 교회 수많은 교인들의 항변입니다.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남을 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삽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과 논리와 경험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산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신비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 행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차원의 일들, 신비한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 내 빤한 생각, 이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고 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빤한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인 그러한 개입, 이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배신감, 어떻게 약혼한 나를 놓아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할 수 있는가, 엄청난 분노. 설령 아기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것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수치심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이게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살도 하고 자신의 명예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평생 동안 따라다닐 걸, 오명과 치욕의 삶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모세율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오명과 수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모세율법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세의 다른 율법을 실천했는데 그것은 성문 앞에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 공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치욕을 벗고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수치당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혼의 방법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이혼하는 것, 상대방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고 이혼하는 것, 또 하나는 증인 두 명 앞에서 사적으로 이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치욕당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이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신이 치욕당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천사가 찾아와서 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 알려주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다 접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이거를 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채찍을 맞고 막대기로 맞고 하는 것은 처벌에 불과합니다. 그건 빅딜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한테 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수치와 치욕을 의미했습니다. 뺨 한 대 맞는 것보다는 40대 태장을 맞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라, 치욕을 당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 그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를 때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강제징용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이 나에게 악하게 굴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되받아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계속 핍박하면 뒤에서 냅다 욕을 해댑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의로운 자는 나한테는 필요 없고 죄인들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병든 자들, 죄인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 데 가서 이상한 일 하려고 하시지 말고 교회 안에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과 체면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명예와 평판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해를 뒤집어 써야 한다면, 누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치욕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요셉과 같이 사람들의 오해에서 오는 수군거림, 손가락질, 이거를 참지 못하고 분내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음으로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기 머리로는 내가 다 아는데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그 얘기는 나는 주님 말씀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정상입니다. 셋째,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단히 불편하고 괴롭게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시기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동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20분만 같이 있으면은 반드시 동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명하자 즉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무한정 거기에 거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야. 주님께서 절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실 리가 없어. 무시해 버렸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그곳에서 천대받는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는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 주문 받아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몇 달만 지나면 주문이 다 끊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세상의 모든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수많은 핑계로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 이제는 애굽에서 정착하여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떠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을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돌아가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의 삶에 익숙해지자 포로 귀환령이 내려서 다 돌아가라 하는데도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한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다고 하지만은 손과 발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이 하는 것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 안정된 삶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 짓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살았다면 전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남의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5장을 보면 그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어떻게 순종하셨기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잘 견디심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나 순종하지 못하겠다. 순종은 어떻게 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가?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기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 겪을 때 순종이라는 걸 배워갑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기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혀들이 다 주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째 생각뿐만 아니라, 둘째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셋째 손과 발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의 지각변동을 초래하지만은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삶의 불편함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올해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연결된 자들이 복된 삶을 살게 돼야 됩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올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 결단을 내렸는데 실제로 그 결단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결실은 하나도 없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은 풍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것, 그거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리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농사 지신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손발로 행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골고다까지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실제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은 막상 성전을 떠나서 집에 가는 산길에서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 역시 그 다음에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레위인, 그런 크리스천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 관한 계명 5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했지만은 주님께서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골 가운데 시골의 목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명한대로 행한 요셉과 같은 크리스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멋있는 고백들을 1년에 수천 번 하고 삽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제발 나를 너의 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 계명 지키지 않는 자 나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수많은 소리 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별의 별 고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명적으로 왜냐하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앞으로는 그런 핑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어떤 의심과 부인의 과정을 거쳤든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삶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구원이 있고 우리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기 진실로 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목적이 없다면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의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살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수많은 사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요셉이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했듯이 우리도 앞으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순종하고 삶으로써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고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삶 참으로 지상에서 지복의 삶 그리고 모든 사람 복되게 하는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